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강가에서 만날까요?
천사들이 뛰노네.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는 곳.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의 보좌요 강가에서 은빛 물결 치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에스더기입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천사들을 시켜 전하신 말씀도 그렇게 큰 구속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처럼 값진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맨 먼저 알려주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구원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당신의 뜻에 따라 성령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확증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당신께서는 그들을 잠시 천사들보다 낮게 하셨으나 영광과 영예의 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셨고 모든 것을 그들이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복종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께서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으나 지금은 영광과 영예의 왕관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직접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고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아들, 딸들이 당신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그분을 완전한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널리 알리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살과 피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그들과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악마를 쳐서 이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인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죄를 벗겨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몸소 유혹을 받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There's a lighthouse on the hillside that overlooks life's sea. When I'm tossed about, it sends out a light so that I might see.
And the light that shines in darkness now is safe that lit us hom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my ship would be no more.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where would this ship be?
Everybody that lives about us said, tear that lighthouse down, for the big ships don't sail this way anymore. There's no use of it standing round. And then my mind goes back to that stormy night when just in time I saw the light. Yes, the light
from that old lighthouse that stands up there on the hill.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where would this ship be?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tell me, where would this ship be?
《에스더기 제7장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해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 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루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후와 함께 있는데도 존엄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하여는 구속의 역사 이전에는 무지했다고 할 정도로 그 윤곽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사도들은 교회가 창세 이전에 예정되고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비로소 더해지고 자신이 애정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고 교회들의 서신들이 기록되면서 이러한 교회의 신비는 논리적인 체계로 더욱 분명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교회의 성격은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그래도 진리를 지키려는 교회의 순결을 칭찬하고 있지만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귀중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로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시는 권고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이므로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이제는 나부터 먼저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의 사랑도 주님의 더 큰 은혜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서신보다도 하나님의 죄인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때 우리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과 모습들을 이 귀한 교회의 구조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살고 섬겨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을 나누면서 회복해 갔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먼저 간략하게 구조를 살펴보면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렇듯이 이 에베소서도 각각 절반인 1장에서 3장에 믿음의 논리를 증거하고 4장에서 6장에서 실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의 믿음의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나 특권을 볼 수 있다면 나머지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면서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신비한 구원을 찬양하는데 오늘 다루게 되는 첫 부분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함을 증거하고 7절에서 14절은 이 예정된 구원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감격의 기도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1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이 창세전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정과 계획 그리고 시행하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세 번씩이나 찬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마지막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12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당연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1절인데 언제나 바울은 자신의 의향이나 원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는 일은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창세전의 신비에 속한 교회를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쩌면 앞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의 확인이며 반복입니다. 사도라는 명칭이 이를 확인해주는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보냄받은 자체가 영적인 영향에서였음을 증거한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확신도 있지 않음을 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거룩한 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된 한대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인데 이런 형태의 인사말은 초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들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서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바울의 표현이라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 베드로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은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막연히 관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참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출처와 통로를 분명히 하는 데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의 이해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획되고 시행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교회라는 귀중한 기관을 통해서 인류가 누리게 되는 소중한 복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적인 영광을 드림이 모든 일이나 이론에 있어서 먼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세상이 망하고 없어져도 사라질 수 없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이 세상에 두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 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의 성격과 더불어 이해하면 그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보이는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절인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주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며 그 복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 첫 부분인데 신령한 복을 주신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미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먼저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죠. 복주심도 사람들이 어떤 선행이나 인종,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하반절인데 죄투성인 사람들을 처음 창조된 범죄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흠 없는 온전한 사랑의 존재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찬송합시다가 자연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신 이유를 증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결코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였음을 의미하면서 역시 중심 단어는 예정하사 하는 겁니다. 이미 범죄 이전은 물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였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일이나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십니다. 자신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양자의 입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장차 기업을 상속받게 되며 맏아들인 예수도를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인데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였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의 시작도 누구의 조언이나 보함이나 도움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였습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역시 다르지 않게 오늘도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임마누엘을 사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5장 10절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신약성경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족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능력이나 지식에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 그 자체가 선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덕적 속성이 우리에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이와 비슷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깨끗하고 경건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모든 것은 미워하는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속성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악하거나 악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이 악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의 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박국 1장 3절.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5절.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는 큰 죄입니다. 자기가 가진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은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러운 것을 더 싫어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미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이미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족쇄에서 자신을 멀리할수록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미워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도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도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5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를 본받으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란 다름 아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도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이 설교와 글의 제목이 된 주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열렬한 애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을 자주 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나 아니면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이런 사랑의 속성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다른 속성도 그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지혜롭다는 점에서 사람의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때때로 사람은 맹목적인 열정이나 어리석은 것에 심취되어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지혜가 늘 그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 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다음 구절에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진실로 이런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그의 용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히스기야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는 약속도 그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가 자비를 베푸시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은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구절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바칠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와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나아가 위로와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의 경건한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신실한 삶을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유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